네,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로 시작해서 이제 야고보서를 한번 해보려고. 예. 야고보서 오늘 서론으로, 야고보서 서론으로 한번 계속 이제 찾다가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주셔서 야고보서를 일주일 내내 보고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신약 성경 27권 중에 한 권인데 신약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해가 쭉 나열되잖아요. 그 중에서 성경책 중에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지어졌습니다.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지어졌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처음부터 이 야고보서가 왜 야고보서인지 그래서 쭉 서론 부분만 해도 충분하게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야고보라는 뜻은 그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하면 야곱 생각나죠. 야곱. 그 야곱의 헬라어 표기가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고 영어로는 제임스. 제임스 많이 알죠? 킹 제임스 할 때도 제임스. 그 제임스가 야곱이고 야곱이 야고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조상 중에 야곱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심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야곱이라는 이름,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야고보, 두 번째 야고보, 세 번째 야고보인데 세 번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우리 책 이게 성경 전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두 사람을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럽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큰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 한 분이고 요한의 형제고 그 마태복음 4장과 27장에 보면 나오는데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모의 아들. 알고 계셨어요? 저만 몰랐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큰 야고보 같은 경우는 그 벳세다 어부 출신이고 또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굉장히 셌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우리 아들을 여의정 좌의정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건들이 나오고 또 이제 야고보하고 요한 이 형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모습을 보았고 또 이제 특히 이제 그 요한 야고보가 우레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막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하는 굉장히 급한 그런 야고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많은 혜택들을 누렸죠. 그리고 또 승천하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이 큰 야고보는 그 주후 44년경에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44년경에 순교를 당하죠.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의 손자에 의해서 그것도 이름은 헤롯인데 죽임을 당해서 첫 순교자가 됩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야고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알페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분도 사도예요. 그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이거는 또 요셉과 마리아 해서 예수님 나오잖아요. 요셉의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고모뻘입니다. 고모뻘. 고모의 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예수님이 큰 아들이죠. 띠로리입니까? 예수님이 자녀가 아니 예수님이 자녀란다. 예수님이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 태어나시고 가서 이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로 보면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성경을 지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나오고 자매 두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렇게 되는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자신의 기적적으로 나온 사실을 야고보와 형제에게 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처음 모인 교회 회의에서 야고보의 발언은 결론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거는 우리 사도행전 보면 15장에 회의할 때 야고보가 주관을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사도가 아닌데도 굉장한 어떤 교회 안에서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언권이 셌죠. 특별히 우리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우리 1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부르면서 특별히 사도들과 같은 권위를 가진 인물로 이 사도 바울도 주의 형제 야고보를 이렇게 인정을 했고 2장 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이라이 가서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처럼 역할을 했던 분이 야고보였습니다. 또 2장 12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이들을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해서 야고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63년경에 순교를 합니다.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야고보가 대사장 아나누스의 명예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 이런 설이 있고 요세푸스 말고 유세비우스라고 하시는 분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죽은 다음에 몽둥이로 또 맞았다. 이런 또 역사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성경,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이 야고보에 대해서 논을 합니다. 누가 지었나. 근데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걸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저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야고보서가 성경 27권 중에 가장 먼저 적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한 45년경인데요. 이 45년경에 야고보가 지었었다는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십자가에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아시죠? 그 30년경에 부활과 승천을 해서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는데 30년 45년 그러니까 이 15년 사이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60년 그러니까 바울이 다 적어 놨었는데 누가 지웠어요? 이 말 안 했는데 35년 아니 그러니까 39년에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바울이 회심할 때가 39년쯤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30년에 십자가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39년에 바울이 회심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한 49년쯤에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나 불렸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10년에서 한 13년 정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한 10년에서 13년 정도 무명인으로 바울이 지냈어요. 그 와중에 45년에 이 야고보서가 지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제가 이 야고보서를 해야 되겠다고 한 이유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나 성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야고보서를 뭐라 하냐면 신약의 자문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생활에 지침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제적인 지침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간 복음이 거의 60년대 지어지거든요. 적어지고 그리고 50년경부터 바울이 사역이 시작되고 또 60년대 전후로 해서 바울 서신이 지어지는데 요 벌써 전에 야고보서가 지어졌다는 것은 이 야고보서를 받았던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서 있는 그 사람들한테 초창기에 편지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편지예요. 그런데 이 하는 편지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데 너희들의 삶이 왜 그렇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감각을 가지시고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주제 국어 잘하는 사람이 주제를 잘하죠. 예,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분수를 잘하고 미안합니다. 자 주제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런데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말 때문에 그 바울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이신칭이가 하고 바울 야고보의 이 믿음 그 행함으로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구원받는다 요거랑 대치가 돼요. 대치가 되니까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적극적으로 정경 이 성경책에서 빼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런 주장만 했고 결국은 이제 정경으로 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적 행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의 의를 구분했죠. 구분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강조했으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과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구별하면서 사람이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이 말 자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야고보의 의도도 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왜 분명하냐면 제가 조금 전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은 배경을 이야기했지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한테 보냈다는 것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사실을 알고 교회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아니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던 데는 분명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도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특별히 저는 이제 복음 가득한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이걸 준비해서 생각했던 이유가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님만큼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데가 어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확실하죠. 정말 이 믿음밖에 없는 거죠. 세계를 가봐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도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과 대화를 해도 이 믿음이 맞는 믿음이고 바른 복음인 거죠. 그런데 야고보도 이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왜 이런 그 행함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냐 이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하반절에 자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역사라는 부분이죠. 역사. 이 역사라는 말이 헬라어 단어가 에르곤인데요. 이 에르곤이란 말이 행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헬라어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행함과 역사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바울도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역사 대신에 행함을 이어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서 행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의 행함 아니 믿음의 행함이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행함을, 믿음에 대한 결과로 행함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와 같은 거죠. 그런데 뭐 루터 같은 경우는 헬라어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도가,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단어가 성도에 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고 행위가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야고보의 말이죠. 참된 믿음은 행위가 있는 믿음이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주의 모든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야고보에 대한 시기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야고보 다섯 장에 걸친 이 야고보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내용이.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 안 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다 이해가 돼요. 아주 쉬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쉬운 성경, 그러니까 이 내용의 말씀을 이게 읽고 있잖아요. 읽고 요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가 초창기에 그 팔레스타인에 거했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구약을 인용해서 많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초창기 초대교회 때. 그래서 야고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활적인 생활 지침서처럼 이 야고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낼 때, 특히 이제 누군가가 엄청난 의미 있는 메일을 보낼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부분의 메일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수신자가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 1장에서 5장을 보면.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구체적으로 한 장 한 장 보겠지만, 환난과 핍박,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도피해가지고 교회를 이루면서 지내는 유대인들에게 시험과 고통에 대한 문제, 또 개인 생활,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위가 나오지가 않고 성화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 교회에서 교제를 하는데 서로 차별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고, 또 이제 세속화가 돼가지고 남녀 간에 간음하는 문제, 교회가 분열하는 문제, 그러면서도 병에 들린 문제, 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야고보가 보내는 그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금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 시대에도 지금 이게 45년에 했다고 하면 지금 몇 년이, 1500년이 넘었잖아요. 그 넘은 시대의 이야기, 교회 안의 문제들이 동일하게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이거죠. 왜 생길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안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한다니까요. 최선을 다해 생활해요. 그런데 이런 복잡하고 말도 안 되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일어나냐는 거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미성숙함의 문제입니다. 영적 미성숙함의 문제.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을 한절 한절 보고 싶은데요.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여 해석하기가 어려우니 그랬어요.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다, 이 말은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영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듣는 게 둔하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자라는 만큼 지혜가 생기고 영의 귀와 영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성경이 신령한, 성경 안에 있는 신령한 뜻이나 깊이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영이 자라지 못한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라고 하고 억지로 풀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므로 그랬어요. 예수 믿는 때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던 때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는 오래됐다는 거지. 그 신앙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연륜이 오래되었지만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이 되어서 남을 가르쳐야 되는데, 영이 자라지 못하고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누구에게나 초보적인 진리를 자꾸 배워야 되는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 구절 중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 했어요. 젖은 초보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단단한 식물은 어떤 고상한 진리, 성경에 어떤 깊이 있는 뜻들을 말씀하는데 영이 자라지 못하고 못하니까 어린 신자들은 초보적인 진리, 그러니까 성경의 얕은 해석만 좋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하였어. 영이 어린 신자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 성경에 깊이 있는 뜻들을 이해를 못해요. 이러한 자들은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초보적인 성경 해석만 좋아하고 해서 그야말로 번영신학 같은 것만 좋아해서 그냥 그렇게 세상에 살다 가는 거예요. 자, 13절 볼까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를,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야죠. 여기 나오는 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말씀을 가리키는데 성도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했습니다. 또 성도가 성경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려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죠. 요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어야 의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을 참고 우리 이제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에 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환난과 핍박을 참고 시련을 받아서 연단을 통해야 성도의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없다? 영이 성장 안 해요. 저는 언젠가 그래서 그 좀 안 하고도 영이 성장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거는 저의 바람이더라고. 그래서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겪은 환난과 핍박과 어떤 연단 속에 이제 그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있는 것이고 자연 만물을 봐도 자연 환경 중에서도 봐도 똑같거든요. 이 진리는 그 당금질 아시죠? 당금질. 이 쇠를 하는데 쇠가 단단해지려면 이렇게 너무 잘 많이 드는 예화잖아요. 아주 쉬운 예고 당연한 예지만 이 예만큼 분명한 예가 됐어요. 당금질 하다 보면 칼이 굉장히 강한 칼이 되잖아요. 그건 안 하면 물론 칼이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세상의 진리가 그렇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영적인 진리는 너무 분명하고 바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볼까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식물은 성경의 신령하고 깊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성도가 오랜 신앙의 경험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연단을 받고 또 깊은 기도와 신앙 체험과 성경을 깊이 연구함으로 깨닫고 깨닫게 되는 진리가 단단한 식물을 통해서 얻는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그런 진리인데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단단한 식물이라고 한 것은 단단하여 발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 단단해서 이게 이거는 좀 약간 상상이 필요한데 너무 단단해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물른 거는 잘 보이는데 잘 집어지는데 그리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또 알아도 행하기 힘든 말씀들. 그런데 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장성한 자는 젖을 먹는 게 아니고 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전부 봐도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초보적인 진리 말고 젖에 대한 진리 말고 단단한 식물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 예가 바른지는 모르겠지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는 믿는 자입니다. 또 안 들어가는 자는 불신자고 그래서 들어간 자는 구원받고 안 들어간 자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초보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단단한 식물로 해석을 하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신앙의 실력을 길러서 나간 자들이고 이러한 자들은 눈앞에서 홍수와 같은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에 빠지지 않고 승리로 통과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그 자체가 자꾸 그 우리 기존 저희 신학에서 자꾸 배웠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만 자꾸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고등도로 보는 거는 초보적인 진리라는 거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것이 들어와서 성경 말씀이 거울이 돼가지고 항상 내 자신을 성경에 비춰서 자꾸 성장해지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은 이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변하는 거야.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보고 올 때 나 만약에 10년을 내가 봤어 거울을 성경을 봤는데 성경은 장성한 분량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대로라. 그러면 이건 장성한 분량이 아닌 거죠. 영의 그 깊이 있는 신앙의 어떤 실력이 있는 그런 자가 못 된다는 거죠. 못 되었다는 거죠. 야고보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야고보서에 대한 서론 부분에 왜 이 말을 하냐면 야고보서가 야고보의 어떤 수신자들에게 말할 때 야고보가 이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왜 변하지 않니? 이젠 변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그런 식으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야고보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하지만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위선적인 삶을 삽니다. 위선적인 삶을. 그 위선적인 삶을 산다는 게 예를 들면 가정에서 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안 많은갑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굉장히 저는 뭐 실명을 잘 거론하니까 양산에 양모 양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내 그 재수할 때 사귀던 자매인데 이런 말까지 하면 되나? 어쨌든 우연히 만났어요. 만났는데 막 과외를 하고 막 너무너무 근데 저보고 울면서 고백을 하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자기가 이제 그 재수할 때 예수님을 내 때문에 믿었대. 그래가지고 전도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어딘지 모르게 헤어졌어요. 왜 헤어진지도 모르겠어 나는. 근데 헤어졌는데 그 자매가 그 아가씨래야 되나 어쨌든 그 여자가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를 때린대요. 근데 교회 건사래. 근데 교회를 가면 자기한테 너무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 구박을 하고 때린대. 난 처음에 그 제 길을 의심했어요. 왜냐면 내 주위에는 그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설마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많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 위선적인 사람들이고 결국은 그 믿음 자체가 이렇게 구원에 대한 부분이 좀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성숙해지는가 그것만 딱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해지는가 이 내용 다섯 가지만 딱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1장부터 할 거예요. 1장부터 한 절 한 절씩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미성숙한 자인데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이렇게 성숙하기 전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구원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영혼이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영혼이 구원받는 그 순간 난 한 살이라. 다시.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그때부터 영적으로 한 살이라니까. 근데 이 한 살이 아이, 아기예요, 아기. 10개월 있다가 딱 태어난 아기라고. 그럼 이 아기가 사제 육신이 멀쩡하죠? 멀쩡하지. 이렇게 아픈 아기가 아니면 멀쩡합니다. 근데 멀쩡하다는 말은 완전하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해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기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인데 온전한 사람인데 우리가 아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장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영적 미성숙한 우리가 야고보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거룩하고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영적인 성숙한 자로 사라지고 사라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받은 자인데 나의 삶이 생활이 부적합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 이 새로 이렇게 구원받은 내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나의 육신의 문제지. 내 딸은 쉽게 한다고 하는데 다 아시는 걸 어렵게 이야기 같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받았다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거기에 대한 논하지 말고 그다음부터 영적 미성숙함에 대한 성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영적 미성숙함에 대해서 성숙으로 가는 그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내 삶을 정직하게 자꾸 보는 거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울이잖아요. 거울. 성경의 거울에 대한 비유를 두세 번 했어요. 그만큼 거울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거울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거울은 그대로야. 성경은 그대로야. 그런데 나는 자꾸 성숙해지면 나는 자꾸 성장해야 되는데 나는 성장 안 하고 계속 어린아이 모습만 있으면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니까. 내가. 거울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니까. 그럼 내가 문제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고쳐져 나가야 돼요. 쳐서 복장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숙해 가는 이제 어떻게 성숙할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조건이고 또 한 가지 조건은 말씀이 지적하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야고보서 읽어 나갈 때 제가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할 필요가 없냐면 성령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찔림이 돼요. 부담이 되고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어찌 보면 노골적으로 적어놨거든요. 이 말씀이 나한테 부담이 되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하는 삶으로 자꾸 살아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5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3절 보면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지금 이 시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리자가 아니고 누릴 것이다. 누릴 거야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누리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 신앙의 성숙의 과정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예를 쓸 때 시련이나 어려움이 와요.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공통점인 거예요. 이 인내하면서 이 공통점 이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때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죠. 다른 많은 나의 어떤 다른 환경들이 평안하고 부해서 내가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서신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신학개론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바가 신학개론을 하나하나 보면서 뭘 가장 많이 느꼈냐면 서신서를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아니면 당세복이 우리 당세복 사역의 현장이 사도행전 29장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인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비슷하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쭉 해온 바울의 사역들, 베드로의 사역들이 지금 우리 복가교가 하고 있는 사역하고 거의 흡사해요.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그렇게 사는 우리가 지금 겪는 이것들이 아주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한데 누리라는 거죠. 화평을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라는 거죠. 로마서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요. 한 절만 더 찾아볼까요?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전에 기록한 바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서 교훈과 안위를 받고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살면서 인내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페인트 잘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성급하고 덜렁거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따라된 게요. 근데 페인트는 꼼꼼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인내를 했겠습니까? 이제 자랑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뭔가 항상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누군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한다고.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만큼 인내하고 끈기 있게 앉아서 하는 게 공부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인내라는 게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친구 동료로서 우리가 이때다 살 때 정말 인내하기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내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지. 언제까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언제까지 인내하면 살아야 되냐는 거지.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인내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가는 이 기준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 성숙으로 가는 이 기준이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두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만 읽을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클 만큼 온전한 사람이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굉장히 성숙해져야 된다는 말이죠. 나이하고 성숙하고는 다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건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미성숙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미성숙함이라는 거는 성경을 보고 분별하고 예민하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담을 받는 그런 어떤 그 성숙함이 정말 영적인 성숙함이지, 나이만 많다고 해가지고 성경 보는데 그 뭐 보다가 점치려고 하고 뭐 좀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문 어떻게 하는 분들이. 그거는 그냥 아예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나 보다 더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거. 나이가 어린데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도 있어요. 그 우리 엘살바도르 갔을 때 그 젊은 애들, 청소년들 막 전하고 했잖아요. 그건 성숙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게 살겠다고 달려가는 거는 영적으로 성숙한 거죠.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성숙함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우리는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성숙함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이게 삶을 사는 목표와 목적 중에서 저는 그 이 말씀의 이제 서론 부분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분명한 성숙의 목표는 뭘까, 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 고민을 하면서 오전에, 오늘 오전에 띵! 하고 이제 그 우리 홍강희 선교사님이 장문에 그걸 내놓자. 그걸 쭉 보는데 홍강희 선교사님이 보고서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복음은 삶이 되어야 하고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우리가 성숙함의 최대한 목표는 내 삶이 복음이 되어야 되고 이 복음이 된 내 삶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분명한 어떤 복음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이고 복음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열매라는 거죠. 저는 앞으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되고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한절 한절 비출 때마다 이 거울 같은 이 말씀이 봐가지고 아이고 내가 놀래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자꾸 있어져야 되고, 이 놀람 속에 내가 고쳐지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한날 한날이 될 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이, 그렇지 않고 이게 그런 어떤 인내나 나의 변화 노력이 없이 우리가 괜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욕될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안 믿는 자들이나 다른 데서 믿는 자들보다 더 성숙하고 분별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고보가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묵상하기를 원하고, 거울과 같은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뭘 비추면서 저희들이 새롭게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있는 자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성숙하여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